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DJ 이현웅입니다. 오늘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됩니다.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중부지방에, 또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는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온다고 하고요. 이번 장맛비는 천둥과 번개도 동반한다고 하니까 관련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대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비가 그친 뒤 주말부터는 폭염도 이어진다고 하네요. 이번 주말 외출 계획 있으신 분들은 고온다습한 날씨라는 점 잘 생각해 주시고요. 또 소나기도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또 장맛비가 이어질 거라고 하니까 당분간은 우산을 잘 챙겨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마도 장마지만 우리의 걱정을 키우는 게 또 있죠. 오늘 1부에서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원숭이 두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게요. 확산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또 의심 증상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요. 2부는 알아두면 돈이 되는 노동법 알돈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가사근로자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우리 청취자분들 노무상담도 이어갑니다. 근무하시면서 생기는 고민, 지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남겨주시면 2부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10시 30분엔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오늘 1부는 이슈 인터뷰입니다.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국내 첫 사례가 나왔죠. 독일에서 입국한 30대 내국인인데 현재까지 고위험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고 비상체제에 돌입했는데요. 원숭이 두창 확산 위험은 없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원숭이 두창 얘기를 해볼 텐데, 이 명칭은 지금은 원숭이 두창이라고 사용을 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아직까지 새로운 명칭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던 원숭이 두창이라는 진단명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WHO에서 새로운 명칭을 곧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바뀌기 전까지는 부득이하게 원숭이 두창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우리나라에서 첫 확진 사례가 나왔는데, 이 상황 어떻게 심각하게 보고 계신가요?
실제로 이제 그 지난달에 원숭이 두창이, 유럽 지역에서, 갑자기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는 상황을 보면서,
네.
결국 우리나라에도 언젠가는 유입이 될 거라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추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 유입이 돼서, 일정한 수준 이상의 유행이 일어날지는 확실하진 않습니다. 이번처럼 그 이 산발적인 유입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고,
예.
국내 유입이 되더라도, 아주 소규모의 유행이 일어날 수 있지만, 코로나19처럼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추정하는 그 근거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그 원숭이 두창의 전파 경로가 비교적 단순합니다.
예.
그 호흡기 전파가 가능하다고는 되어 있지만, 이런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고요. 전파
예.
경로가 결국은, 감염된 사람의 그 체액으로 오염된 피부를,
네.
감염되지 않은 사람들이, 상당히 강도 있게 접촉을 오랫동안 해야지만 전파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전파 경로 자체가 비교적 단순하고 조절이 쉬운 편이고요. 또 하나는 전파력 자체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기간 넓은 면적의 피부가 접촉을 해야지만 전파가 되기 때문에
네.
전파력도 상당히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로 큰 유행이 국내에서 일어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체액이라고 하신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침도 포함이 되나요?
타액에는 뭐 바이러스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우리가 예. 환자의 타액에 노출될 가능성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 원숭이 두창이 수포라는 걸 만들게 되는데
네.
이 수포가 터지면서 이 수포 안에 있던 체액이 피부에 묻어있게 되거나
아하.
또는 환자 주변의 환경에 묻은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수포에서 터진 뭐 진액이라고 할까요? 액 같은 게 체액이 일반 피부에 닿아도 감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상처 같은 데 닿아야 되는 건가요?
예, 그 아주 건강한 그 균열이 없는 피부를 이 바이러스가 직접 통과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결국엔 눈에 보이거나 또는 보이지 않더라도 피부에 균열이 있거나 상처가 있는 경우에
예.
그 부위를 타고 바이러스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확진 사례 나온 경우에 그 비행기에서 인접 좌석 8명에 대해서 능동 감시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럴 때는 그 말씀하신 경우를 근거로 보면은 크게 감염이 전파됐을 것 같진 않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할까요?
주변에 있는 그 승객들이 이 확진자하고 개별적인 친분이 있는 관계가 아니라면
네.
통상적인 탑승 과정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그렇지만 항공기 내에서 식사를 하게 되고 워낙 그 항공기에서 이 좌석이 특히 이제 이코노미석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가깝게 이렇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능동 감시를 통해서 잠복 기간 동안에 발병하는지를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이제 확진 사례가 전해지면서 지적이 나왔던 게 이거 방역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고 현재 지금 입국 과정에서는 발열 체크 그리고 건강 상태 질문서 이 두 가지로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거 계속 이렇게 둬도 되는 걸까요?
저는 뭐 방역 검역이 뚫렸다는 표현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예.
워낙 신종 감염병이라는 것이 국가 간의 전파를 차단하는 데 있어서
네.
검역이나 방역 과정으로 100% 완벽하게 걸러내거나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검역 과정이 조금 더 그 원숭이 두창에 대한 보다 폭넓은 그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고 또 관광객 또는 입국자들한테 널리 알리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원숭이 두창이 의심될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에 대한 안내를 충분히 하는 정도의 모니터링 강화 외에는
예.
특별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는 뭐 코로나 때처럼 그렇게 돌아가면 또 그에 대한 손실이나 사회적 그 비용이 들어가니까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뭐 이 항만을 통해서 주로 병이 들어왔기 때문에 항만에서 배를 정박시키고
예.
뭐 3-4주 이상 관찰을 한 뒤에 입국을 시키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방법을 쓸 수 있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런 그 한계를 인정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의심 사례 두 건에 대해서 PCR 검사 결과로서 음성과 양성을 판별하던데 이 PCR은 저희가 코로나 때 했던 그 PCR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예, 방법은 같고요.
예.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에 해당하는 유전자 염기서를 이용하는 PCR입니다. 그래서 이게 확진체계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확진체계를 갖춘 상태입니다.
그럼 이것도 코 이렇게 찌르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원숭이 두창이 병변, 해당 병변에 특히 이제 그 수포성 발진이 가장 바이러스 양이 많기 때문에
네.
이 발진의 체액을 채취해서 PCR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숭이 두창에 감염이 됐다라고 하면은 수포는 100% 생기는 건가요?
거의 예외 없이 전신에 그 수포 병변이 생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무증상 이런 거는 좀 없는 거네요?
아직까지 완전히 무증상 상태에서 원숭이 두창이 이 질병의 경과를 모두 마치는 그런 사례는 확인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무증상일 때는 또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아직까지는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런 아주 특별한 사례는 발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숭이 도착하면은 보도를 통해서 그 수포 올라온 모습을 많이 확인했는데 이게 좀 심해지면은 사망에도 이를 수 있는 건가요?
아프리카 지역은 아무래도 의료 수준이나 그 의료의 의료 시설이 모자라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이 지역에서 서부 아프리카나 중앙 아프리카에서 원숭이 두창이 발생했을 때 아주 어린 아이들이나 임산부 또는 면역저하 질환을 가진 분들이 사망을 합니다. 한 3 내지 6%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는데
예.
아프리카 이외 지역에서 원숭이 두창이 발견됐을 때의 사망자는 아직까지는 확인된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의료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국가들에서는 충분히 다 케어가 가능한 수준인 거고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전신에 생긴다고 하는 수포, 이게 병이 다 낫고 나서도 상처가 남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 계시던데 어때요?
이 수포의 마지막 단계는 딱지가 달라붙는 그런 상황인데요.
예.
이 딱지를 임의적으로 떼어내지 않는 한은 피부 흔적이 별로 안 남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딱지가 좀 짙게 그 형성이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일부의 흔적은 남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원숭이 두창이 아무래도 첫 발병 사례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많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질문을 드려보자면 이게 한때 또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해서 발병한다는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이거에
네.
대한 연구는 더 진행이 된 게 있나요?
뭐 원숭이 두창이 이런 그 성소수자들 중심으로만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풍토병화되어 있는 중앙아프리카나 서부아프리카에서는
예.
어린아이나 임산부도 감염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거기서 사망자가 많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밀접한 접촉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감염이 결정이 되는 것이지 어떤 그 성적인 취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 유럽 사례들 보면 그 성별 비율이 좀 남성이 높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유럽의 시작이 그 성소수자들의 큰 페스티벌에서
예.
발생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작 자체가 모집단 자체가 유행이 시작된 집단 자체가 그런 성소수자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착시 현상을 보시게 되는 겁니다.
아, 이게 약간에는 착시가 있다. 통계에 착시가 있다는 말씀이시고 그 보도들 보니까 어렸을 때 천연두 백신 왜 우리 이른바 이제 불주사라고 불렀던 백신들 맞지 않았습니까? 그 맞은 사람들은 이 원숭이 두창에도 지금도 효과를 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있기는 합니다만
예.
아직까지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사람 두창 백신이 어느 정도까지 효과가 지속이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두창 백신을 맞은 세대는 50대 이상이 대부분인데요.
예.
이 50대 이상이 거의 백신을 접종하고 4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이 원숭이 두창에 대해서 충분한 효과를 가질지는 좀 미지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지수다.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그러면서 또 3세대 두창 백신에 도입을 해야 한다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2세대 백신은 뭐 효과가 떨어지나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원숭이 두창용은 아니고
예.
사람 두창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갖고 있는 백신인데요.
네.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숭이 두창을 위해서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80에서 85% 정도 예방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이게 분지법이라는 형태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이 방법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접종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고 생백신이기
예.
때문에 또 이 접종 후에 실제 두창이나 또는 두창과 유사한 그런 이 질병을 앓을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다소 있습니다.
그렇군요. 3세대에서는 그런 게 좀 적은 거죠?
아무래도 접종 방법이 그 근육주사 형태로 좀 간단해지고 그리고 이 기존의 생백신보다는 부작용이 많이 줄어든 형태의 백신으로 개발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곤 하지만 코로나 때처럼 급속한 전파는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백신 수급할 때에도 큰 문제는 없겠죠?
지금 뭐 상당한 고민거리가 있고 혹시 이 원숭이 두창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학적 특성이나 임상적 특성을 벗어난 새로운 어떤 특징을 갖추게 된 건지 확인이 좀 필요한 그런 시기입니다만 예. 최근까지의 그 전파 상황을 보면은
예.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고 또 이 항바이러스제나 백신을 대규모로 비축할 이유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백신은 그렇고 치료제는 지금 다 개발이 돼 있습니까?
테코비리마스라는 항바이러스제가 이제 외국에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예. 7월 중에 아마 도입이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뭐 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에서만 발생하는 풍토병이었고
예.
이런 대규모 유행이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 항바이러스제를 사전에 비축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 원숭이 두창은 잠복기도 꽤나 긴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혹시나 뭐 내가 좀 의심할 만한 증상 이런 것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원숭이 두창이 유행하는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여행하거나 아니면 그곳을 여행하고 온 사람 중에 발열이나 뭐 여러 가지 피부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예.
증상만 보면은 발열과 뭐 두통, 근육통, 그리고 목이나 겨드랑이에 그 통증 있는 림프절 비대, 그러니까 림프절이 커지는 그런 현상.
예.
그리고 3~4일이 지나면 이제 피부에 수포성 발진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감별 진단을 받으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한 뭐 두통이나 인후통 이런 것들은 사실 다른 또 병하고 거의 비슷한 증상이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수포의 유무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수포가 생기고 나서는 조금 뭐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 생기기 전에 막으면 좋을 텐데요.
사실 그 수포가 발생하기 전에 임상적으로 의심을 하거나 또는 그 확진 검사를 진행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부병변이 발생하는 대로 바로 보건소나 또는 뭐 질병관리청과 같은 데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 신고 방법을 확인하시고
예.
신고를 하시거나 아니면 이 감염내과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의료기관에 전화로 이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바꿔서 코로나 얘기도 조금 더 해볼게요. 지금 코로나19 뭐 재유행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겨울에 2차 유행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국내 그 코로나19의 유행 예측을 하는 그 전문가 그룹이 한 네.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10개 정도의 그룹이 앞으로 하반기 유행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거의 예외 없이 규모의 차이는 일부 있지만 다시 그 코로나19의 유행이 커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백신 접종 그리고
예.
실제 오미크론 유행 과정에서 감염이 돼서 획득한 자연 면역 이런 것들이 결국은 9월 달 들면서부터는 많이 감소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그 오미크론 하위 변이가 유입돼서 지역사회에서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가을 겨울 사이에는 한 번의 유행 정점이 다시 올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 유행 정점은 낮게는 한 하루에 15만 명 정도가 발생하거나 많게는 한 18만 명 정도가 발생하는 정점이 있는 그런 유행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 그룹에서 15에서 18만 명까지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얼마 전에 보도에서 우리 국민 95%가 항체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도 전해진 걸로 아는데 이런 거랑은 관련이 없나 봐요.
우리가 항체를 갖고 있을 때 이 항체가 아주 장기간 보호 효과를 갖고 유지될 때는 새로운 유행을 기대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지만 코로나19에 의한 항체는 백신이 됐던 자연 감염이 됐던
예.
3개월이 지나면 감소하기 시작하고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예방이 어려운 그런 수준으로
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의 흐름 그리고 새로운 변이의 유입으로 인해서 재유행은 온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 4차 백신 뭐 맞으면 좀 나아질까요?
일단 6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4차 예방접종을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나머지 연령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접종을 했을 때 얻는 이득에 대한 분석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새로운 백신이 좀 더 효과적인 새로운 백신이 생산이 되거나
예.
또는 유행 상황에 따라서 이득이 있는 연령군이나 질병군이 결정이 된다면 추가적으로 백신 접종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짧게 이 질문만 마지막으로 드려볼게요. 격리 의무 해제 전환 문제가 이제 논의가 뒤로 4주 뒤로 미뤄졌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이 질병의 특성상 격리 의무를 해제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격리 의무 해제와 관련된 것은 재정적인 그런 부담 때문에 논의가 발생을 한 것이고
예.
이 재정적인 부담이 우리나라가 감당을 하지 못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렇게 전파력이 높은 질환에 대한 격리 의무를 해제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역적인 측면에서는 격리 의무를 유지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가천대 길병원 엄중식 교수였습니다. 네, 오늘 슬라고시 문제 바로 드립니다. 응시 방법은 다들 아시죠? 정답을 문자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미리 찍어두시고요.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제는 잠시 후 2부에서 다뤄볼 주제입니다. 예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덥고 습한 여름철만 되면 이 복통과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십니다. 이것도 여름철 단골 손님 중 하나인데요. 잘못된 식품 섭취로 인해서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나 유독물질이 유발시키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입니다. 특히 기온이 높은 여름철이 되면 세균성 이것이 위험이 높아집니다.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것을 의심하셔야 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어제 문제 좀 어려웠고 제가 또 힌트를 잘못 드리는 바람에 정답률이 낮았는데 오늘 역대급으로 쉬운 보기 준비했습니다. 1번 식중독, 2번 주경야독, 3번 간장독, 4번 코로나엔 손소독. 다시 드립니다. 1번 식중독, 2번 주경야독, 3번 간장독, 4번 코로나엔 손소독.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지금 바로 정답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준비된